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절대를 상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란 없다. 절대적인 건 없다. 다 모든 걸 상대화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가치 질서나 기존의 이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 와해시켜서 모두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새로운 사사기, 사사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소위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바탕에는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하는 또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우리가 만일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이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의 그때 당시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또 지역, 나라를 넘어서서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사는 어디에서나 또 어느 시대나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앞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드러내셔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를 믿는 자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전제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였어요. 그래야 구원이 필요한 걸 깨우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항변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언급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이 주어졌고 또 피조물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 대신 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하는 결과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버려 두었다는 말과 이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두 번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가 나오는데 그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드러나는 우리에게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죄악상들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크게.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우상을 숭배했던 네벨에 두어서 그 결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동일하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걸 내버려 두었는가? 사람들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매몰되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 이것이 성적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라고 번역한, 26절에 욕심이라고 번역한 이 파데스라는 말은요, 자기 의지로는 다스릴 수 없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강한 욕망, 욕심, 특별히 성적인 욕망이나 애착 등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사로잡히면 마치 올가미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이걸 욕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욕심, 그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욕망이든 힘,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욕망이죠. 제어하려 하면 할수록 더 옥죄는 것을 경험할 뿐이죠.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욕심을 이길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는 거죠. 혹시 그걸 한번 제어해 보려고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맞서서 한번 싸워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이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 그보다 더 강력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비로소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욕심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를 사로잡아야 내 안에서 그것이 사그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더 좋은 가치라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걸 성령님이 일깨워주시고 그것을 맛보았을 때만 이 욕망, 이 욕심, 특별히 성적인 욕망에서 멈춰서거나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그 하찮은 것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기 고백. 그것이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를 꺾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그런 결정이 신앙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태도, 이것이 신앙이에요. 꿈틀거리는 욕심을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꾸는 내적인 싸움, 투쟁, 이것이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밀려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일종의 말씀 충전소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그 하위 개념들, 그 이하의 가치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나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말씀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필요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같은 가치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욕심에 내버려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이 26절 후반부부터 27절은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읽어도 성적 타락 중에서도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동성애는 최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작금의 사태에서 상황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아주 뜨거운 이슈였어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습니다. 계속 그런 질문에 직면하죠. 또 거기에서 양단 간에 결정하라는 그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태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입니다. 이건 인권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이슈 이전에 일단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만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순리를 거스르고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영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내추럴한 그런 본능을 거스르고 자연스럽지 않은 본능을 따라가는 인간의 욕망의 극치, 그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에 당신이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서 명확하게 적시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조형 법정주의처럼 정확하게 이건 죄다. 그래서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을 허락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성끼리 동침하지 말라. 이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동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20장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이미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동성애 문제가 인류의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서두에 말했던 포스트 모던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그러면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다움을 가장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만나야 생명이 잉태되는데 동성끼리 만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오직 쾌락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성이라는 선물을 주신 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라는 엄청난 복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죄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동성애야말로 자기애, 이기적인 욕심, 인간 중심, 곧 휴머니즘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모습, 그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태도예요.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이지 죄인을 정죄하는 건 안 돼야 합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동성애는 큰 죄고 기타 다른 것들은 뭐 부수적인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동성애를 하든 아니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작다 여기는 죄나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는 죄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상을 보면 집들이 높은지 낮은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그냥 사각형이나 아니면 그 집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박혀 있을 뿐이에요. 그 길이가 가늠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 구원받을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것이 옳다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동성애를 교회가 끌어안고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진 분들을 품고 안아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되었듯이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어야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글을 쓰는 저도, 이 말을 하는 저도 어제 밤새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설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사고치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만일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면, 알려진 분이라서 그런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근수근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도전이에요. 이 동성애의 이 핫한 이슈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 기가 막힌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이 우리를 거기를 지금 프레임으로 끌어가거든요. 이 교회를 이 동성애라는 프레임을 끌어서 얼검해서 마치 교양도 없고 아무런 인권도 없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인가? 라는 논리로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입니다. 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원론적인 소리밖에 못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이 문제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마치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호도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리가 없을 경우,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됐든지 그걸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놓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어서 이렇게 동성애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이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내버려둔 결과 두 번째, 크기는 세 번째죠. 도덕적 타 타락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28절부터 31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걸 보고 내버려 두자 그들의 일상에서 삶에서 이런 21가지 낱낱이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죄악의 무리들이 죄의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29절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죄들입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거나 의도하거나 계획하는 죄들을 이야기해요. 이 네 가지 죄 다음에 나오는 17가지는 우리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현상들 그런 죄악 목록입니다. 이걸 왜 나눠놨을까? 21가지 죄악의 이 네 가지와 17가지를 왜 구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섯 가지 반대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살인, 간음, 뭐 이혼, 맹세, 그 다음에 보복, 원수, 사랑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살인과 간음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씀을 거기서 합니다. 너희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처하느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느냐? 내가 내 법을 말하는데 사람을 속으로 미워만 해도 에이 저 바보라고 속으로만 얘기해도 살인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율법을 선언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살인의 범죄에 들지 않으면 살인했다고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있죠?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느냐?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규정하죠. 빠져나갈 여지를 전혀 안 두는 거예요. 이 그물 격자 3cm, 3cm짜리에 빠져나갔다고 자처하는 2cm 미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3cm 미만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들도 다 걸러낼 수 있어. 다 거기에 잡힐 수 있어.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명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개념,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의도하는 죄들이에요. 그것도 죄악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살피라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 내면 세계부터 건강하게, 내면 세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죄악에 노출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항변하지 못하도록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17가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 사기, 부모를 거역하는 것 등은 누가 봐도 죄예요. 율법에도 명시해놨어요. 거짓말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죄죠. 근데 그 나머지 것들 딱히 죄라고 규정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 죄 같은데 이거 죄 실제로 죄라고 상황에 따라서 말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법으로 규정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우매하는 것, 우매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거 법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당신 우매합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목록을 적어놨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살아가는 기준은 일반 범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만나면 그 하나님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소위 말하는 도덕적 삶을 살고 싶어지나 이런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동일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게 우리의 당연히 따라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때로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 어려운 길을 자처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려는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특별히 애매모호하게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특별히 분쟁을 일삼는 것 삼가해야 됩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삼가해야 됩니다. 가십 뒷담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즐기잖아요. 그런 거 삼가해야 돼요. 비방하는 것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일일이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쉽게 노출되는, 내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빈도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17개, 21개 중에.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습을 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 그리스도인 다르네, 역시 믿는 사람 다르네 라는 말 듣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과 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 문제가 무언가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결국 무슨 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함몰에 빠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옳다 옳다 이야기하며 자위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대, 괜찮대, 아마 이 정도는 괜찮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뭐가 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함몰.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왜? 절대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다시 모시는 것, 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다시 나의 중심의 왕좌에 모시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몸부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빼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인생,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상이 나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기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괜찮다 자유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뇌입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다시금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주님 당신 뜻을 실행하며 또 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기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삶의 자리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